우리나라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이구, 그렇죠. 이거 알아야 우리가 부부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 결혼했어.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칼로 물로 베기다 이런 뜻이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인데 혹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 같은 것이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지만 그리고 힘 있게 물을 내리쳤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그냥 합쳐져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는 것 같이 이 부부라는 관계라는 것이 되게 막 정말 헤어질 것처럼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새 인고부부처럼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또 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지내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떨 때에는 그냥 마치 칼로 물베는 것처럼 이내 또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속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관계들 있지만 또 물론 뭐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정말 갈라지기 쉽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 끊어낼 수 없는 끈끈한 그런 관계가 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아마 그 속담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무 가까운 관계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잘라도 잘라질 수 없는 인내 하나 되는 부부관계 같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상황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뭐 상처의 문제든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한 길은 의외로 심플하고 쉽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가 그 어려운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과 나눠왔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회개를 잘 모르고 또 사실은 후회할 뿐이지 뉘우칠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회복을 그 쉽게 여기지는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죠. 왜 회개하면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막한 그 상황 또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회개가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두 차례 나누었듯이 회개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죠. 회개라는 것은 최종적인 회개의 골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나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회개의 제일 중요한 끝이죠. 단순히 뉘우치고 잘못했고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왜 그럴까 후회하고 막 다운되고 그 상황 계속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관련된 사람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잘못한 거 생각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 가운데 쏟아내는 것이 회개냐? 회개 아니죠. 회개는 나의 어떤 행위를 돌이킨다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회개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돌아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것을 우리는 회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당자처럼 그 돼지 우리에서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잘못한 거 뉘우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회개는 확실한 회복의 지름길이죠. 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회개가 확실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내 혼자 행동 고친다는 것이 회개면 그렇다고 뭐 상황이 바뀌나요? 상황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진짜 회개를 할 때 진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내가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그렇죠. 진짜 회개하게 되면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 그거를 회개가 뭔지를 이해하면 아, 회개가 정말 완전 회복의 지름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회개 다음 단계 그 회개로 인하여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36장만 읽었지만 사실은 35장과 36장 두 장에 걸쳐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회복이 뭔가? 회복,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 도대체 회복이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회복의 이유나 회복의 근거를 왜 회복시키는지, 도대체 회복이라는 게 왜 하나님 회복시키는지, 그 회복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살피면 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개가 정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갔다 치더라도 회복이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왔을 때 무엇을 근거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회복시킬 이유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지를 이해하면 회복의 근거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회개가 진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회복은 다르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을 향한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회복이 되려면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을 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손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3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35장에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35장에 좀 다루고 36장 전반부 15절까지 본다면 그 에돔 족속을 정말 매라는 그 장면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필 에돔 족속의 심판을 이야기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겠지만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에 쭉 내려와서 만들어진 민족이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생인 야곱으로부터 쭉 내려온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떻게 보면 핏줄을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오랫도록 정오해요. 너무 괴롭히는 원수같이 여기 있는 일을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망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너무 큰 상처를 주는 대상이죠. 가장 가깝고 가장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형제 나라인데 오랫도록 원수처럼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망할 때 자기들을 오히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넘겨줘 버리고 그 나라에 필요한 그 재물들을 막 약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 대한 이 심판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회복과 너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 특별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35장 앞장 9절에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사람이 살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에돔을 이야기했어요. 36장 이스라엘 백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반대를 말해요. 36장 8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황폐한 에돔과 다르게 열매가 있는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많게 하겠다 사람들을. 에돔은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게 하겠다. 에돔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특별히 이제 회복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크게 세 가지로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고 멸망받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회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 또 심판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지 회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죠. 첫 번째 회복으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36장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보면 읽었던 본문 16절도 18절 보면 멸망한 이유가 그들 백성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이유를 16절 18절을 보면 다시 읽으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피 흘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사람에 대한 범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같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이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였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그들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죠. 죄짓고 잘못한 행실을 한 너희들을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십자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진짜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죠. 이게 이제 회복이죠. 첫째 회복이죠. 근본적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요, 그들이 그 잘못된 행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것과 관련돼서 어떤 심판을 받았죠? 36장 19절에 보면, 앞부분 다시 보면 그들을 그 행위도로 심판하여 어떻게 됐어요?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거죠. 이리저리 포로를 끌려가고 도망가고 피난민 가고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이렇게 흩어버린, 이게 하나님 내린 가장 큰 심판이에요. 상황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들이 이제 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회복은 뭘까요? 36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내용은 오늘 뭐 35장, 36장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바꿔가겠다, 바꿔내겠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하는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많은 나라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것을 되게, 이걸 제일 괴로워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이 힘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주님이 생각한 회복은 당신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이게 중요한 세 번째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가보면 이 거룩한 이름, 당신 이름을, 이 명예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른바 즉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아니냐, 근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어, 떠난 자라 라고 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의 이 이름, 이 명예를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이유이게 됐어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멸망한 이유도 나중에 여러분 35장, 36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에돔도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심판에 받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되게 됐어요.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도 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그런데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싶다. 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고 내가 특별한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실은 너희를 회복한 것이었다라는 회복의 이유는 당신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과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마치 부부 관계처럼 남남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생명 거는 관계를 맺은 그들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나 혹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남남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그들의 어떤 상황은 나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 당신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 이유는 그 당신 이름이 그 이름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 이름 뜻이 뭐냐 물어보면 별 뜻이 없대요. 그냥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름의 의미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명칭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는 듣기 좋으라고 짓는 분들 있어요. 뭐 그 어떤 이름이 있죠? 듣기 좋은 이름. 나이 들면 할머니에 붙이 안 좋은 이름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좋은데 듣기 좋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름이란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인격, 그의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안 살 수도 있지만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걸 포함하게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더 확실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성품을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 당신의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혹은 자기의 어떤 하나님 됨을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만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인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심판하신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선포해요. 자기를 소개한다니까요. 그 소개하는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여호와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너무 인자하시다. 노하기를 정말 더디한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런 사랑, 이런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딱 그게 제일 좋은 딱 걸맞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본문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인,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이름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더디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가진 너희 신은 너희 땅에서 쫓아냈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 인자하신 이름에 안 맞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심판했지만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신세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 이름이 너무 더럽혀졌고 나는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은 난데 이 백성들이 이 상황 때문에 자기 이름이 너무 더럽고 내 이름을 좀 아껴야 되겠어.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거. 회복시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여호와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근거는 하나님 당신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뭐 대단히 회개하고 막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아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 어쩌면 회개 자체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이름 자체 때문에 그 조그만 회개 한번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걸 보고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회개를 여러분 자꾸 변화된 행실로 자꾸 생각해버리면 어려워요.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될지. 왜냐하면 또 변화될 자신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고 반복의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독적인 죄는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손들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 도와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을 회개를 보면 괜찮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옷 바로 입고 좀 잃어버린 돈 좀 조금 확보해가지고 좀 주머니에 넣고 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좀 봐줄 만한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오고 회개를 뭔가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갖추고 뭐 준비하고 술 담배 끊고 이렇게 교회 좀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뭐 될 것 같은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내가 이걸 고치고 가야 하나님 받아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회개라는 것이 나의 어떤 변화의 어떤 행위에 자꾸 관점을 두기보다는 물론 심각하게 자기 삶을 돌아가는 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중요한 포인팅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느긋느긋하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는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갈망, 그분께 대한 헌신, 나 아직도 못 끊어내지만 주님 정말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선하심과 용서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 헬루증 여인처럼 그 뚫고 들어와서 그 주님 옷자락 잡겠다는 그분에 대한 갈망, 회개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나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회개를 하지만 아무리 진지하게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해요. 내가 나를 봐도 스스로 죄책감이 들 만큼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게 나 자신에 근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회복이 될까? 아직도 여전히 이런 나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실까? 여전히 나는 이는 부족한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극적으로 포로에서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고하고 죄에서 떠나가고 막 그렇게 막 행동을 고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회복시킬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이 자비로운 은혜로운 노하기를 더디하는 나의 이름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 고통스러웠어. 내가 여전히 자비롭다. 여전히 사랑이 많다. 나는 노하기 더디하는 신이라는 것을, 진짜 그 이름, 그런 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더 이상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더럽히면 견딜 수 없다. 너희를 회복함으로, 에돔 족속은 망했지만 나와 관계 맺은 내 이름이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이렇게까지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므로 과연 이스라엘이 관계 맺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그것을 내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알리고 싶다.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동도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도 우리 어떤 행동, 변화된 행동을 말하게. 회개의 본질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고, 회복하는 그 근거도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회복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대단하다, 역시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릴만 해라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회복을 한다면 야,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그 이름이 드러날 만큼 우리가 한 돌이킴이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것에 비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의지하고 찾았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회복을, 우리의 회복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역시 회복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것을 오늘 36장 36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해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세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시킨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됐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이름에 걸맞게 긍휼로, 은혜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오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우리의 이 열정과 예배함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난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만큼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결함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그래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 인자하신 이름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배할 이유가 되어서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예배자로서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어려운 대단한 뭔가의 변화에 초점이 있지 않고,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꾸 근거 삼는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아요. 율법주의고 타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그 이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다 느낄수록 주님 앞에 더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힘으로 할 만한 자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 이름, 당신 이름을 내가 붙듭니다. 나에게 새긴 당신의 그 이름, 나와 관계 맺으신 당신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당신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서 구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낯짝없고 별일 없지만, 별 볼일 없지만 뻔뻔스럽지만 주의 이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다시금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름이 새겨진 당신과 관계 맺은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 이름, 그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 긴 많은 세월을 살고 나서 역시 23편 끝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왔구나, 따라왔구나. 그 이름 걸맞게 그 선하신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의 잔을 부리며 원수 앞에 상을 펼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나로 만드신 것이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하게 살았을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에 있는 고백이지만 신약의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물론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였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붙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더 자신이 없고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한심스럽게 여기질 때, 자꾸 자기 포커싱 두기 시작하면, 나의 어떠함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절망스러운 것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굳이 최선을 다한다면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어떠한 관계없이 사랑하기로 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시면 주님이 그 말 듣고 꼼짝 못하시고 그렇지 내 이름이 그런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셨어. 주님 이름 붙들고 자기 행위를 붙들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